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25일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전날 텍사스 유벨디 시의 록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백악관도 조기를 내걸고 어린이 희생자들을 추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도대체 우리가 언제 총기 로비에 맞설 것이냐며 왜 우리가 이 같은 학살 속에 살고자 하는지 왜 계속 이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역설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2012년 어린이 20명 등이 사망한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가 재발했다며 총기 규제를 호소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연설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손모아 무릎 꿇고 간청한다며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총기 찬성론자들은 무기 소지 권리를 인정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어 총기 규제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께 북한 평양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발사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 약 360km, 고도 약 540km, 속도 마하 8.9로 탐지됐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사는 미사일이 최고 고도 550km로 약 300km를 수행해 일본의 베타적 경계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사는 미사일이 최고 고도 550km로 약 3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일전 추진체 연소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다고 단 분리도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25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손해벌린건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이 이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억지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주요 재원을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비상사태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헝가리는 이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각 가정의 재정적 안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비상사태가 현지 시간 기준 2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지만 총리에게 부여되는 긴급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정보 대표단이 25일 두 나라의 북대서양 지역기구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터키 정보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이날 터키 앙카라에서 이브라힘 칼린 대통령실 대변인과 세닷 오날 외교부 차관을 만나 나토 가입에 대한 터키 입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웨덴과 핀란드 터키에 무기 수출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터키는 두 나라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두 나라가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크루드 노동자당에 그동안 은신처를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가입에 찬성하게 될 경우 나토는 더 이상 안보기구가 아닌 테러 대표들이 몰려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장면.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평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한국, 일본 당국자들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공약과 긴밀한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모든 지역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 1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의 전략 도발에 맞서 미사일 실사격과 전투기 훈련 등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발사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 약 360km, 고도 약 540km, 속도 마하 8.9로 탐지를 했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550km로 약 3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일단 추진체 연소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고 단분리도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위아래로 기동하는 풀업, 비행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이 고도 약 20km에서 탐지 자산으로부터 소실됐다고 밝혀 실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약 60km, 속도 마하 6.6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 도발 직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한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미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NSC 이후 별도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17번째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뒤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상 발사 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과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으로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미한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테킴스를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미한 군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공군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실제 발사에 대비해 30여 대의 F-15K 전투기가 무기를 장착한 채 활주로의 전기에 지상 활주하는 엘레펀트 워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 김태우 1차장은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임박한 한국의 지방선거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봤다며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미한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리스트가 워낙 긴데 맨 앞에 있는 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잖아요. 그걸 강화하겠다 하니까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한미가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포함한 석고쏘기 도발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마무리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동시 겨냥하는 차원에서 석고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24일 ICBM 발사 후 화성 17형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북한이 ICBM을 쏘면서 정찰위성을 쐈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사한 거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찰위성은 김정은이가 5대 국방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한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는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선제 타격 위협 등에 맞서 강조된 확장 억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석고쏘기가 연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확장 억제를 한국한테 제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능력은 확장 억제를 무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MD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섞어 쏘는 것을 막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 모습을 북한이 강조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죠.
북한의 전략 도발에 미한일 외교 라인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행위를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강력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과 일본의 북핵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연이어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미한 군 차원에서 보인 대응을 통해 이런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듯이 한미 또는 한미일이 연합해서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북한은 어차피 과거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핵과 탄도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한미일의 대응은 더 고강도 군사적 압박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조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며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무력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미한 또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평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4일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요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올해 17번째 무력 도발로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13일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한국, 일본 당국자들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과 긴밀한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한국의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김 실장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을 규탄하고 긴밀한 협력을 계속 구축해 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은 오늘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호응해올 것을 촉구했다며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일에서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양국 정상 간 긴밀하고 개인적 유대 및 공고한 협력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블링컨 장관이 24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 박 장관,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이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삼각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의 통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도발은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고립을 초래할 뿐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주요 재원을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기묘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미일 미한 정상회담과 거대 정상회의가 개최된 직후인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런 활동이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공통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미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25일 통화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13일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고 올해 17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입한 데 대해선 미국의 동맹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hare the concern that North Korea may be on the verge of another provocation. This is a concern that we've spoken of.
프라이스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한국 당국의 분석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이 또 다른 도발 직전에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야기한 우려 사안이라며 우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방문 기간 중이나 이후 며칠 안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 몇 주 동안 언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이든 혹은 7차 핵실험이든 또 다른 잠재적인 도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어떤 식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계속되는 도발에 북한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그런 도발에 책임을 물리는 쪽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Again, I don't want to get ahead of where we are, but we believe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eigh in on the side.
이어 이건 우리가 동맹, 파트너와 뉴욕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던 사안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의 방어와 억지력 측면에서 적절한 태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우려한 대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계속해서 적절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프라이스 데비니는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 여러 대가 한국과 일본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초계 비행이 일본 해, 동해를 가로질러 동중국 해와 필리핀 해를 통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번 훈련은 양국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속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에 협력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과 러시아의 위험한 핵 관련 수사는 그들이 공동성명에 언급한 것처럼 협력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조약 동맹을 양자 방식으로 만나고 이번 행정부 들어 네 번째로 쿼드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본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s, on the other hand, the president's successful visit to the ROK and Japan, where he met.
또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이건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의 핵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t demonstrates our commitment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That was at the heart of the president's visit.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리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에 대한 우리의 오랜 방위 공약에 대해 한 말을 들어봤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위협하려는 시도가 우리의 집단적 결의를 강화할 뿐이란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우리는 방위와 억지 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과 매우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이 북한의 도발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전달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담과 별도로 만나 미국 호주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웡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도발을 포함한 역내 정계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고 태평양 도서지역의 탄력성과 경제적 기회,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장관이 양자적으로 또 쿼드와 오커스 파트너십, 그리고 아세안 중심성을 계속 존중하는 방식을 통해 협력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과 웡 장관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하게 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환영하고 기후위기 해결의 시급성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부당한 전쟁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의 노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군 당국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에 무인기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군이나 미군과의 제한적인 재래식 또는 전술 핵무기 충돌에 대비하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2 회계 연도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동해 상공에서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다수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무인기 사용과 운영에 대한 개념, 무인기와 위성사진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성 검토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주변 국가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가능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진전으로 인해 일본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요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방위성은 타당성 검토 결과 활용을 통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즉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1월 5일과 11일 연이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와 관련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속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미사일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을 수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무인기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은 물론 미한의 현대 재래식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 핵 억지력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운반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재진입 기술 습득 등 탄도미사일 개발에 추가 진전을 이룬다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일방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저고도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일련의 발사를 통해 북한은 관련 기술과 운영 능력을 빠르게 향상할 계획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련의 SRBM 개발과 발사의 이면에는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를 통한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한 핵 억지력 획득을 넘어 북한군과 한국군, 미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재래식 또는 전술 핵무기 충돌에 대비하고 모든 단계에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 활동이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영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개발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기의 비확산과 관련해 전체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열병식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2021년 1월부터 거듭해서 핵 능력 강화를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 관련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속 미국, 기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미한 동맹 강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전망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현실적인 대북 접근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이 모두 동북아 안보 안정화라는 목표를 향해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2기 시절 국무부 차관보로 활동했고 현재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러셀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님,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I'd say there were three really significant accomplishments. The first is that notwithstand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등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신임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미한 동맹, 미일 동맹이 이미 꽤 강력해졌지만 이번 기회로 상당한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미한 관계가 매우 강력하게 출발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과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뚜렷한 경제안건 부재라는 큰 구멍을 일부라도 메우게 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역과 투자, 통상, 경제관계를 원하고 있고 아직도 걱정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했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모호하지만 영내 주요 경제들을 포함하고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드 정상회의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양 상황 파악 계획은 불법 조업과 배타적 경제 수역 침범에 대한 위성 정보를 제공할 것인데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해상 침입과 괴롭힘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한국 방문을 살펴보죠. 윤석열 정부는 미한동맹 복원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미한동맹이 복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변했다고 보십니까?
I do. And I think that the alliance suffered a series of damaging setbacks during the Trump.
그렇다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한동맹은 연속적으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미한 동맹에 대해 거래적이며 무례하게 대했죠. 문재인 정부도 동맹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18개월 동안 벌써 동맹 복원과 성장, 강화의 생산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에 이런 동맹 강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습니다.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Extended deterrence has already implicitly meant nuclear deterrence, but concerns have grown.
확장 억지는 이미 핵 억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고가 확대되면서 특히 한국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후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 공약의 강도와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미국과 러시아군의 직접 대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두 핵 보유국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로 미군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죠. 이에 따라 아시아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을 보유한 러시아와 대치 위험을 피하려 한다면 또 다른 핵 보유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지의 의미에 대해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신중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공약 그 자체에 있어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가 운영될 당시는 러셀 전 차관보님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내셨을 때인데요. 협의체가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We jointly created this group for a reason, and the reason is a simple one, that the closer the coordination between
우리가 이 협의체를 시작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 사이, 군과 정책 이반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면 억지력이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틈이 생길 여지가 줄어들고 동맹의 유효성을 줄이는 오해가 생길 여지가 줄어들죠. 미국이 핵 보유국이고 한국이 아니라고 해서 북한의 핵을 이용한 협박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전략을 세우는 긴밀한 협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한정상 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과의 과거 합의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So I think that bo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s approach should be viewed as an experiment in appeasement. What happens?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접근법은 둘 다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를 못 본 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우리는 답을 압니다.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을 일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인 이유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일시 중단했을지라도 무기고 확대를 멈추지 않았으며 비핵화를 향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윤 대북 접근법과 트럼프 문 접근법의 차이는 현실주의와 희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북한과 외교적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까요?
There was no breakthrough diplomatically during the Moon and the Trump era. The summits gave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외교적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정상회담들을 통해 북한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엄청난 이익을 얻었죠. 트럼프 정부와 문 정부가 김정은에게 준 선물들을 핵협상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북한은 단순히 이를 무시했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한다고 해서 외교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이 통하지 않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협상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핵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유화책을 펴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같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he same stance on North Korea. I don't agree that it is a tough stand so much as it is a realistic
바이든 정부도 윤 정부와 같은 대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북한의 유화책은 통하지 않으며 북한을 달래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관여와 외교를 거부할 때 분별 있는 유일한 전략은 북한을 억제하고 방어를 강화해 북한이 불법 무기를 사용할 유혹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정책에 있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What I took away was the message that although each of us have important economic relationships with China.
제가 받은 인상은 미국과 한국 모두 중국과 중요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이 과거 경제적 강압을 무기로 사용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유 시장 경제 민주주의 사회들끼리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민주주의, 인간 존엄, 자유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이러한 국제규범을 어기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이며 우리가 함께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공동 이익을 지키는 핵심 비결은 반도체 등 선진 기술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서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The strong unity among the three leaders is probably the most significant
세 정상의 강력한 결속력이 김정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주요국 사이의 의견 차이를 이용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했죠. 따라서 북한의 세 나라 간 결속이 매우 강하고 틈을 벌리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 대통령은 코로나가 발생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협상과 외교에 대한 열린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쿼드 가입 의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은 쿼드가 회원국 추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생각일까요?
I think quad means four.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shall we say, mini lateral. There are other arrangements that are very.
쿼드가 넷을 뜻하는데 회원국이 늘어나면 더 이상 쿼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슷한 다른 소다자주의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이 있고요.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의 삼각 안보 대화도 있고요. 다양한 다자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경제 파트너, 안보 동맹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다양한 무대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삼각 공조와 같이 작은 규모에서부터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 같이 큰 무대 모두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쿼드에는 네 나라 간 회의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도 문호를 연 다양하고 중요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서 드러난 대북 정책 기조와 미한 동맹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한미도 짚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한 올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참여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예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가 지난 한 달가량 진행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관련 새 예산안 심의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대한 각각의 표결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별 소위원회의 표결에 이어 진행되는 전체 위원회 표결은 상원 군사위가 내달 15일 혹은 16일, 하원 군사위는 내달 22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 의회는 예산을 지원할 국방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을 지난 61년 연속 매해 의결해왔고 올해도 해를 넘기지 않고 승인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원 모두 초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한반도 관련 사안은 주한미군 규모와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영내와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문구 등입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매년 국방수권법에 예산 권한을 가진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의회의 인식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관련 비용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의회는 2022 회기연도 법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블랙헤드 정보 융합센터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관련 건설 프로젝트 형식으로 최대 5억 500만 달러 상당의 비금전적 기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영내와 괌, 하와이 등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의 유지 혹은 증액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하와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지난해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관련 시스템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집행 중단 방침을 밝혔던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해당 예산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등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2028년까지 하와이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도 미사일 방어청의 새 예산안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의 초당적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유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과 관련한 예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 북부사령부는 최근 점증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NGI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앞당기거나 적어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의 로포트먼 상원 의원이 전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지만 무산됐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올해 다시 제출할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계속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을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24일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2021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 세계 18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인 중국, 베트남과 함께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는 사형 건수, 사형 선고 건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들 나라들은 사형 집행이나 선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의 플러스로 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집행되는 사형 방식을 총살로 추정했습니다. 키아라 산지오르지오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형 폐지팀 고문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사형 집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In Amnesty International, we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국경 봉쇄로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 부족 상황이 더 악화함에 따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당국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s happening? You know, behind the layer of secrecy. We see reports coming out of North Korea.
사형 선고와 집행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경제 범죄나 정치 범죄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한다는 겁니다.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북한의 사형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been making a point of highlighting the veil of secrecy that surrounds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국가가 국민에게 사형을 집행할 경우 어떻게 사형을 선고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가치인 인권 문제와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은 사형 집행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천여 건의 사형을 집행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등 사형 집행 건수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 확인된 공식 사형 집행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에 483건보다 96건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10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공식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314건의 이란이었고 이집트가 83건, 사우디아라비아가 65건, 시리아가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쳐 모두 11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 2명을 포함해 59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지만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모든 지역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3도, 낮 21도, 양덕 아침 9도, 낮 21도, 신의주 아침 12도, 낮 21도, 구성 아침 11도, 낮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 16도, 강계 아침 9도, 낮 16도, 희천 아침 10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22도, 개성 아침 11도, 낮 23도, 사리원 아침 11도, 낮 23도, 신계 아침 11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5도, 낮 24도, 장전 아침 15도, 낮 26도, 평강 아침 9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12도, 낮 24도, 장진 아침 4도, 낮 13도, 청진 아침 13도, 낮 19도, 김책 아침 12도, 낮 2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7도, 낮 14도, 김영권 아침 4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3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5월 5일 세계식량상위원회가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는 미항공우주국 고다드연구소 기후변화 담당 선임연구원 신시아 로젠츠바이크 박사입니다. 세계식량상은 농업과 영양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정도로 영예로운 상입니다. 또 이 상은 전 세계 식량 문제의 질적, 양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세계적인 상입니다. 세계식량상의 바바라 스틴슨 회장은 로젠츠바이크 박사가 지난 40년간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생물학적 또 사회경제적 영향과 이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Her collaborative research provides the scientific evidence used by thousands of decision makers.
바바라 스틴슨 회장은 로젠츠바이크 박사가 개발한 방법은 90여 개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천 개의 의사결정에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상자가 만든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 자료에 근거한 전략과 함께 식량 생산을 개선하는 방법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톰 빌색 농무장관은 로젠츠바이크 박사가 기후변화와 세계적인 식량 부족이라는 도전에 맞서 농업이 어떻게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지도력과 창의력, 경험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work that thus far has spanned four decades, she set out to discover what will happen to our food with the climate changing so rapidly.
톰 빌색 농무장관은 지난 40년간 노력을 통해 로젠츠바이크 박사는 기후 변화가 우리의 식량 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는 식량 문제와 관련 중대한 상황을 맡고 있다고 미 국무부의 경제 발전과 에너지 및 환경 담당 호세 페르난데스 차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Dr. Rosenzweig was one of the first scientists to document how climate change affects food production.
페르난데스 차관은 로젠츠바이크 박사는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한 첫 번째 과학자라며 그녀의 연구 덕분에 기온 상승, 이상기후 또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식량 생산에 양적, 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톰 빌색 농무장관은 우리는 계속 기후변화에 대응해 적절한 농사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로젠츠바이크 박사의 선구자적인 연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톰 빌색 농무장관은 우리는 로젠츠 바이크 박사의 이 같은 놀랍고 성공적인 업적과 함께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도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25일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전날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백악관도 조기를 내걸고 어린이 희생자들을 추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도대체 우리가 언제 총기 로비에 맞설 것이냐며 왜 우리가 이 같은 학살 속에 살고자 하는지 왜 계속 이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허용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역설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2012년 어린이 20명 등 사망한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가 재발했다며 총기 규제를 호소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연설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손 모아 무릎 꿇고 간청한다며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총기 찬성론자들은 무기 소지 권리를 인정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어 총기 규제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25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이 이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빈틈없는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억지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뚫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주요 재원을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하야시 용시마사 외무대신이 25일 통화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비상사태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헝가리는 이 전쟁에 개입돼서는 안 되며 각 가정의 재정적 안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비상사태가 현지 시간 기준 2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지만 총리에게 부여되는 긴급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시한을 쫓지 않는다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의장이 밝혔습니다. 파트루셰프 의장은 24일 러시아 국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나치주의는 100%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년 뒤에 훨씬 추한 모습으로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침공의 주요 목표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내세웠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정보 대표단이 25일 두 나라의 국제서양지원기구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터키 정부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이날 터키 앙카라에서 이브라힘 칼린 대통령실 대변인과 세닷 오날 외교부 차관을 만나 나토 가입에 대한 터키의 입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웨덴과 핀란드가 터키의 무기 수출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터키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장량이었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